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창세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면서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그 꿈들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아갔지만 이 요셉의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로서는 요셉의 일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또한 당장의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자 더 이상 뭐 자신이 처했던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또다시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오히려 요셉에게는 최선의 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41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창세기 41장의 내용은 요셉이 옥에 갇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채 절망적이고 고독한 가운데 있던 앞장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하신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본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석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죄인에서 일약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인간이 꾸며낸 그 어떠한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보다 더 우리에게 흥미를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에게 성령의 여러 열매들을 맺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를 요셉은 인생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증을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는 환난에 굴복하고 그 환난이 가져다주는 온갖 악영향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환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내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아갔던 것처럼 젊은 요셉이 이방의 왕인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장의 결론 부분에서 온 천하의 기근이 임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신 것은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 족속의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여 멀리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많은 뜻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유한하심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셉에 대하여 계속 연구하는 동안 이러한 점에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지 계속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상고해 보시고 또 한번 기억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후에 이러한 유사점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당신은 앞에 창세기 40장에서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혀있던 옥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으니까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자는 나무에 달렸으며 술 맡은 자도 다시 복직되게 되었죠.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그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기억하여 그것을 바로에게 알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만 잊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41장의 시작인데요. 1절을 보실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창세기 40장 사건 이후에 이때까지 만 2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요셉은 자신이 석방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꼬박 2년을 더 보내게 됐던 것이죠. 참 2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한 34개월 정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인고의 세월을 더 보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 기간이 오히려 더욱 값진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귀한 심성을 요셉은 이제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은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고이고이만 자랐잖아요. 형들과 다르게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이처럼 바로는 꿈속에서 아름답고 우량한 살찐 일곱 암소를 보았고 뒤에는 아주 깡마른 바짝 마른 일곱 암소를 보게 됩니다. 4절이에요.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그랬어요. 바로는 잠에서 그냥 뭐 깜짝 놀라서 깰 수밖에 없었겠죠. 그 꿈이 너무도 이상했고 과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서는 상당히 궁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스스로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고 그때 주위에서도 그 꿈에 대하여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5절로 8절을 보세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새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처럼 바로가 술객과 박사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옆에서 그것을 아마 듣고 있을 거라고요. 마침내 그는 바로에게 다가가서 바로가 원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박사들도 술객들도 아무 말을 못하고 다 해석하지 못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죠. 9절로 가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 과거의 잘못된 단순한 허물의 차원을 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진 것이죠. 우리는 혹 그것을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있었던 고된 체험들이 그 당시에는 납득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 가운데 그러한 사건들이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제가 옥중에 있을 때 그러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그는 왕의 꿈을 반드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이 요셉이 도와준 게 생각난 거예요. 생각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그게 생각난 겁니다. 10절로 13절을 볼까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시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 나는 지금까지 나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한 거 너 알지? 그런데 그 젊은이가 너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였다고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꿈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이 오고 가면서 아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그랬어요.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고대 애굽인들의 조각품과 회화에 그려진 사람의 턱을 보면 모두가 수염이 깎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염소 수염을 턱에 붙이고 다녔지만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는 수염을 깎고 죄수복 대신 애굽인들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그 놀라운 은총으로 변화된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감옥 속은 말이 살아있는 것이지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서 벗어나 이방인 왕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예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지 보십시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꿈 해석에 있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자신이 뭐 아니고 모든 신통한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하여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하는 일이 복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꿈은 사실상 한 가지였는데 같은 꿈이었거든요. 25절로 가보실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찐 소, 마른 소, 그 다음에 축정이 밀, 그 다음에 아주 충실한 밀, 이게 다 같은 꿈이라 하는 거죠. 같은 뜻이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두 가지 꿈이 바로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꿈이 바로에게 두 차례 걸쳐 보인 것은 그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보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앞으로 할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6절로 31절입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니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온 애굽 땅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절로 가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때 요셉은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은 바로에게 7년 동안의 풍년에 남은 모든 곡물을 거두어 들여서 그 다음에 올 흉년에 대비하여 저장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 애굽 총리인이 된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비전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